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4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마음의 주여,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어때 예수 안에 예수와 함께 예수를 따라가는 이삭교회 8월 다섯째 주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말씀의 진리와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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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에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미쁘시고 우러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며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봅시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스스로 주인 되며 살았던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불의한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시다. 주여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 입술과 마음을 열어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지난 일주일의 삶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3의 연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눈과 입술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여 우리의 구원이심을 굳게 믿고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존귀와 영광으로 우리 모두가 신실한 마음으로 경건한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우리 일상의 삶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탐욕을 부렸던 것이 기억납니다. 아직 남아있는 옛사람의 습성과 죄악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 앞에 선택이 왔을 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애써 외면한 것도 기억이 납니다. 회개합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 안에서 새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처럼 숨지 말게 하시고 항상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회개와 기도가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이삭교회의 모퉁이돌이 되셨습니다. 우리 이삭교회 공동체가 서로 손을 잡고 연결하여져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공동체를 향한 우리의 시선이 따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따뜻한 미소가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권하며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서 참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름 수련회와 선교 사역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은혜롭게 잘 감당하였습니다. 하반기 사역을 시작하며 우리가 우리 이삭 공동체에서 직접 파송하고 기도로 선교지를 세우고 있는 선교 현장과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네팔의 전국선 조인의 선교사님, 티벳 불교와 힌두교가 왕성한 카트만두에서 50여 명의 교인들이 행복교회 건축을 위하여 함께 릴레이 기도하며 역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불가리아의 이준희 김원진 선교사님, 무슬림 지역에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통로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의 전성은 박순천 선교사님, 동티모르의 박준호 진수현 선교사님, 지역사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며 선교와 훈련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달란트와 물질의 축복이 이곳 선교의 현장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우리의 기도가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역사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남수호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고 이삭 공동체가 날마다 새롭게 변화하여 우리의 시선이 지역사회로 선교지로 향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만 경배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가 정의하는 부흥은 성령의 비상한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 사이에서 대규모 회심이 일어나고 기존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영적 각성이 일어나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19세기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부흥운동도 특히 남부지역에서 일어났던 캠프집회는요, 성찬의 계절이라고 하는 대형 집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게 행사로 그치면 의미가 없겠지만 거기서 마음을 모으면 얼마든지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역사도 똑같습니다. 1903년에 원산부흥이 일어나고 1910년에 100만 구령운동까지 이어지는 이 8년의 세월 동안에 계속해서 부흥은 기도 모임에서 출발합니다.
사랑하는 이삭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한 주 보내셨나요? 8월 다섯째 주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품는 패신자를 위한 기도의 밤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9월 5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본관 3층 은혜홀에서 진행됩니다. 문의는 김효진 집사님에게 해주세요. 이삭토요문화학교 2학기 개강 안내입니다. 개설 강좌를 확인하셔서 1층 사무실 신청서 또는 문자로 신청해주세요. 문의는 이종욱 집사님 또는 길도영 청년에게 해주세요. 청년말씀축제 2025 핫서머 핫선데이 부흥이 9월 7일, 9월 14일 2주간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주시고 문의는 청년위원회 임의원 집사님에게 해주세요. 청년부 연합으로 진행되며 성도님들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9월 12일 다음 주 수요일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단경계 주간을 맞이하여 이단 세미나로 진행합니다. 하반기 사업장, 직장 신방 신청 안내입니다. 사업장과 직장에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소속 교구의 교역자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소망을 두고 예수와 함께 걸으며 예수를 따라 사랑을 전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삭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잘 믿읍시다. 네. 태신자를 위한 기도의 밤이 오는 금요일 오후 8시 30분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조금 서늘해졌으니까요, 또 기도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함께 나오셔서 여러분을 위해서도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삭 토요 문화학교 2학기 개강이 오는 토요일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청년 말씀 축제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 2주 진행되는데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참여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하시고 또 주변에서도 찬양의 은혜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신 분들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반기 사업장 직장 신방입니다. 담임 목사 신방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랑방 소속이 안 돼 계셔도 교회 등록하신 모든 성도님들은 누구든지 괜찮으니까요, 올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내년에도 괜찮고, 신방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육자들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부에 보면은 2학기 개강 일정이 이렇게 소개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화요 전도부는 2주 연기했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우리 전도위원들이 또 연세 드신 분들도 많으시고 해서 2주 연기해가지고 9월 16일부터 시작하니까요,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동정 함께 나누겠습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이현석 형제 김인숙 A 집사님의 아들이고요. 오는 토요일 날 11시 서울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사 소식입니다. 신채환, 허지혜 집사님, 강서구 강동동으로 이사하셨고요. 축하하고요. 한신일, 서지아 집사님, 동래구 안락동으로 이사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번 소식입니다. 정릉자 성도님 대동병원에요. 김종순 B 성도님 세웅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또 회복을 위해서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새로운 또 가족이 있으신데요. 문규보 성도님 어디에 계실까요? 한번 일어서 주시면은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고 새가족 부실에서 또 인사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8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서 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또 9월의 새 날들도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맞이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을 또 살아내는 가운데에 주일과 또 주일 사이를 살아내면서 치열하게 살아온 한 주간에 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하여서 또 우리의 삶의 고단함으로 인하여서 많이 상처받고 아파하고 또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회복해 하시고 싸매시고 치료하셔서 또 새 힘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또 은혜롭게 기도의 제목으로 살아온 성도들에게도 더 많은 감사와 또 은혜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이 모든 또 이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에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충성이 헛되지 않음을 알게 하셔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잘 완주해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날들이, 모든 시간이, 모든 호흡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과부의 두레돈 같이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드리는 성기들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 하셔서 평생에 먹고 마시고 입게 누림에 가람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고 베풀고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물질의 복을 다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물질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주님께 회복되어지는 은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으나 드릴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성도들의 일상을 복되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드리고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픈 마음과 육체를 어루만져 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세포조직 하나까지 주님께서 활력을 얻게 하시고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깨끗하게 낫고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를 사랑하여 나온 모든 성도들의 형편과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풍성히 한량 없이 모든 사람에게 빠짐없이 내려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르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은 어디서 본 듯한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죠? 2장에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은 아닌데 2장에서도 보면은 사도들이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의미를 만약에 그냥 큰 의미가 없다 그러면은 한 번만 기록하면 되었을 텐데 굳이 2장에서도 한번 기록하고 또 4장에서도 기록하게 되어지는 의미가 있겠죠. 그 가운데는 공통점도 있고 또 차이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2장에 나오는 이 내용과 4장에서 나오는 내용의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물질에 대한 공유입니다. 그들의 소유를 팔아서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쉬운 일 아니죠. 서로 자신의 소유를 내어놓고 팔아서 서로 그 물건을 통용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2장의 내용은 오순절의 성령의 임재와 함께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3,000명이나 돌아오게 된 이후에 2장에 이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고요. 4장에서는 조금 뒤에 제가 설명하겠지만 다른 환경에서 비슷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누가가 기록할 때에 분명한 의도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공통점의 또 한 가지는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 여기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한 마음이 되어졌고 사도들 중심으로 교회가 이렇게 구성되어지고 성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들의 중심으로 그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모여서 떡을 떼며 찬송하고 예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4장에 보면은 그들이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으니라 라고 이야기하므로 교회의 시작은 사도들의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몸으로서 몸의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데 초대교회는 교회의 시작은 그렇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사도들의 지도를 받아서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2장에서 보여주는 내용의 의미라고 하면은 교회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한 마음이 되고 물질을 나누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이게 교회다라는 것을 누가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2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물건을 나누었는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예가 없는 것인데요. 교회는 이러했더라라고 하는 교회의 아이덴티티를 설명해주고 있다 그러면은 4장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실천되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물질에 공유하는 방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장에서는 이제 교회가 이렇게 시작되어졌다.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렇게 시작되어졌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 4장으로 한번 들어가서 보면은 그러면 4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누가가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4장에서 오늘 이 본문이 나오는 32절부터 37절까지의 내용은 2장에서와 내용은 비슷하지만 배경이 전혀 다릅니다. 2장에서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한 많은 사람들의 영적 각성과 회심, 믿는 사람들의 증가에 의해서 교회의 출발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4장에서의 이 내용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의 치료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낫게 되어지는 일들을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솔로몬 행각에 모이게 되었을 때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 가운데 남자만 5천 명이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한 이들이 있었죠.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죽인 예수를 너희의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너희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다가 그 다음날 풀어주게 되는 일들이 오늘 이 사건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도들을 풀어주면서 경고하고 협박하고 위협하면서 그들을 풀어주게 되는데요. 어떻게 이야기한다고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그 어떤 것도 가르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에 사도들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오히려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풀려나는 거예요. 그들이 풀려나게 되었을 때 교회는 성도들은 어떻게 행동했냐 그러면은 어떻게 대응했냐 그러면은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한 내용이에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헤롯과 빌라도가 힘을 합하여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부활하게 하셨는데 이제 지금도 우리에게 위협이 있습니다. 그 위협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연합해서 했던 것처럼 지금은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위협하고 경고하고 협박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에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셔야 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모인 곳이 진동하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들이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라. 이것이 지난주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의 앞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의 32절 말씀 보면은 같이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2장에 나오는 이 내용과 4장의 내용의 내용은 비슷하지만 배경이 달라요. 그럼 이 배경이 다른 것에 대해서 비슷한 내용이 주는 메시지가 주는 게 뭐냐라고 이야기하면은 2장에서는 교회의 시작, 교회는 이런 곳이야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라면은 그렇게 교회가 한 마음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은혜 가운데 있었던 교회가 이제 4장을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사도들에 대한 공격, 교회에 대한 위협, 협박, 교회에 대한 환란과 고난의 시작을 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환란이 있고 협박이 있고 경고가 있고 위협이 있을 때에도 교회는 나뉘지 않고 성도들이 도망치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그렇게 시작한 오순절의 성령의 임재와 강림으로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교회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연합하여서 그 교회를 없이 하려고 할 때에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협박하고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잔멸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가 된다는 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이제 앞으로 드러나게 되어질 교회를 향한 세상의 공격, 성도들을 향한 그 교회의 세상의 핍박,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보여지는 그 환란과 핍박과 협박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의 전조, 그것의 복선, 그것의 예시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에 어떻게 하는지 그들의 위협을 굽어보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들은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의 연합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들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의 이 정치적인 연합보다 종교 지도자들의 연합보다 더 강력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연합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는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32절에서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2장에도 보면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라고 이야기할 때 자기의 동산, 부동산을 다 팔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오늘 이게 뭐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자기의 땅을, 밭을 팔아서 밭과 집을 팔았다, 부동산을 팔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4장에서 그냥 두루뭉실하게 그런 일이 있었더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인물 한 명을 우리에게 예를 들어주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인가요? 바나바예요. 우리 36절 말씀과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오늘 35절에 보면요, 34절과 35절에 보면은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번 했어요. 34절 먼저 볼까요? 34절과 35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도 돼요. 여기까지도 되는데 누가는 의도적으로 36절과 37절을 통하여서 누구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나바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아요. 맞죠? 우리는 이미 바나바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을 했는지 너무 많이 알아요. 그러나 1차 독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처음 1차적으로 누가의 글을 받아든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바나바가 도대체 누구야? 누군데 이 사람이 자기의 집과 밭을 팔았다는 거야? 그냥 가상의 인물, 가공의 인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1차 독자로서 이 글을, 누가의 글을 쭉 읽어 내려간다 그러면은 사도행전에서 바나바라가 누군지를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가공의 인물이 아니라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회의 복음에 어떤 일들을 했는 사람인지를 보게 되는데 그 사람이 한 일이 뭐라고요?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요. 바나바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요. 사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없이 하려고 다메섹으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사울이 얼마나 그 마음이 뜨거웠겠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은 주님이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렸다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야 라고 다메섹에서 복음을 즉시로, 예수님을 만난 즉시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사울이 그렇게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없이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도착한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은 교회를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주 되심에 대해서,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막 힘있게 이야기하니까요. 이미 예수 믿고 있었던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저거 뻥쟁이 아니야? 저 일부러 회심하는 척 했다가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불신이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다메섹에서 사울이 도망을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까 사울의 마음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불신했던 예수의 제자들, 사도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겠어요? 사도들을 만나면서 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나도 이제 예수의 증인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의 제자들, 사도들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다메섹에 있었던 이미 예수 믿고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 아니었겠어요? 이거 거짓말로 예수 믿는다고 했다가 우리 전부 다 사도들 몰살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불편한 마음이 있었을 때에 예수의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회심한 사울이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며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복음을 전했는지를 잘 설명해주고 중재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나바예요. 예? 예수의 제자들과 사도들 가운데에 중재 역할을 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여전히 예루살렘 가운데에 사울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사울을 길리기아 다소 자기 고향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예수의 복음이 막 확장되면서 말입니다. 안디옥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생겨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주의 교회가 생겨지니까 지도자가 필요할 것 아니겠어요?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파송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열심히 사역하면서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잘 믿다 보니까 안디옥에서 이런 소문이 났습니다. 야,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불려지게 된 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게 지도자가 누구였다고요? 바나바였어요.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할 일이 많아집니다. 아, 일꾼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길리게아 다소에서 사울을 불러와서 같이 공동사역을 해요. 그러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더 땅 끝까지 보내기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는데 1차 선교 여행에 사울과 함께 바울과 함께 1차 선교 여행에 동행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나바예요. 오늘 누가는 그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흩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가 되어지는 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바나바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것을 내어놓고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성도들이 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에 중요한 실질적 인물이 누구였다고요?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이방 선교의 문이 열어지는 것을 누가는 이미 거기에서 복선처럼 예시처럼 전조처럼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의 의도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성도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은 필연적으로 반드시 확장되어진다는 것을 누가는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소유를 내어놓음으로 인해서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갔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의 집을 팔고 자기의 소유를 팔고 밭을 판 사람이 바나바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누가는 이 바나바를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또는 위협과 협박과 환난과 경고 가운데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바라볼 때 교회는 항상 박해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그 가운데에 협박을 받고 살아왔고 교회는 항상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누가의 오늘 이 진술은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은 반드시 땅 끝까지 확장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여기에 소개함으로 인하여서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어떻게 미쳐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갖는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역사를 현장에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방식, 하나님의 현현이 어떻게 드러나는가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이 가는 곳에 늘 앞서서 거기를 개척하고 어디를 갈지 내가 거기를 살피고 너희들이 머물 때에 내가 너희들 한가운데 있으면서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의 메시지가 성막입니다. 그들이 어디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뭘 하든지 떠나지 않았던 것이 성막이었고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모세에게 양식을 주고 그 성막을 만들게 하신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의 방식이 성막과 성전이 지어지게 되어졌을 때에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을 함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34절을 보면은 이 회막이 성막을 봉헌하게 되어질 때, 그 모든 양식대로 다 해서 완전히 지어지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우리가 쉐키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주, 하나님의 거하심, 그게 쉐키나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거주할 때에 그 영광이 충만했다. 쉐키나의 영광입니다. 그 성막에 임재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재하는 것을 모든 백성이 목도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구름이 그 영광 가운데 임재하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보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 성막의 지성소 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의 방식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다 지어지고 봉헌하게 되어졌을 때에 어쩌면은 컨트롤 C, 컨트롤 V 하듯이 복사해서 붙이는 것처럼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똑같습니다. 성막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의 그 모습이 성전이 여호와께 드려질 때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다양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할 때 구약이 상징적으로,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막과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현현과 임재의 방식입니다. 신약이 되어졌을 때에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현현하고 어떤 방식으로 임재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순절에 그 성령의 임재입니다.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임재가, 오순절의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이것이 2000년 전에 그 예루살렘 어느 곳에 모였던 몇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임재하심의 시작이 이 오순절의 성령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의 방식이 성막과 성전에 그 지성소 위에 임하신 영광이라면, 오순절을 인하여서 그 성령의 임재가 이제는 여러분 내면에, 우리 모두의 내면에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성전에 임할 때에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위에 서서 섬기지 못했습니다. 왜요? 영광 중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이제는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인하여서 지성소로 나아가는 문이 열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내주하심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과 17절인데 우리 16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들이 이 협박과 위협과 경고 가운데에서도 교회 시작으로 성령 하나님이 시작해 하신 교회가 어찌하여서 그런 위협과 협박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도 흩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 같듯이 하나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가 되어야 되었는지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막과 그 성소 가운데, 성전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임재했다고요? 예, 그 지성소 위에요. 성전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다고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면은 여러분 안에 누가 임재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 뒤 읽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각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이미 임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유, 우리가 하나일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은 교회가 사람들의 계획과 사람들의 전략으로 시작한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안에 계신 성령님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같은 성령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영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유, 교회에 대한 환난과 핍박과 위협과 경고와 그 두려운 상황이 올 때라도 교회는 성령이신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날들이 두려운 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 주 한 주를 살아가다 보면 그 한 날 한 날 속에 내가 감사할 날들보다는 불평할 날들이 더 많고, 행복한 날들보다는 불행한 날들이 많고, 즐거운 날보다는 불편한 날들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에 불행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지금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 일어설 이유가 있는 이유는, 일어설 힘이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32절 말씀을 볼까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오늘 본문의 32절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지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기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요. 아, 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구나. 그 모든 것이 말입니다. 내 생명, 나의 호흡, 나의 건강, 나의 재물, 내 자녀, 내 모든 소유. 이것은 내 힘으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어려운 현실들이, 내 눈에 보이는 그 필요들이, 내 눈에 보이는 그 결핍들이 나로 말미암아서 채워져야 될 이유들이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청지기적인 마음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이 예수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고, 예수의 생명을 나누는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나누는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그 기쁨에 대한 마음이 이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 있기 때문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자기의 것을 내어놓는 데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재물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재물은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재물을 주셨는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은사를 주셨는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지혜와 지식과 모든 이런 은사들을 주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설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17절을 보면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에게 내가 잘 가르쳐라 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고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도록 하라고요? 정함이 없는 어디에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재물이 중요하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도 얼마나 재물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헌금도 다 여러분의 재물 아니겠습니까? 재물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습니다.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이미 많은 근심과 시험으로서 자기를 찔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재물이 중요한 것이지만 그걸 욕망하게 될 때, 그것을 탐하게 될 때 우리는 죄악 가운데 빠지는 것이고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말하기를 이미 이 세대 가운데의 부한 자들은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어디에 소망을 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어디에다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리게 하시는 이에게 소망을 두시는 것이지 누리게 한 그 물질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살아낸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의 물질을 물질에 정욕을 하고 물질을 탐하는 게 아니라 그 물질을 주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던 사람이 바로 초대교회를 살아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18절의 말씀 보면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선교 가서 그런 일도 있습니다. 선교 가서 우리가 선교비로 여러 선교 일들을 감당하는데 어떤 분들은 가가지고 그 교회를 섬기다가 자신의 재물을 틀어가지고 그 교회 필요를 당장 채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돈이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게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드리고도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이 있으면 더 드리고 싶고 더 나누고 싶고 그런 것입니다. 나누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돈이 많아서 나누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못 나누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이 그것을 나누게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초대교회가 갖는 그 모습, 그 특징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은혜로운 교회, 또 교회의 그 복됨이 어디 있냐 그러면은 자기의 것을 내어놓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고 계시지요? 더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아, 나의 시간이 필요한 곳이 있고 나의 은사와 나의 재능과 나의 물질과 나의 건강이 필요한 곳이 있다 그러면은 교회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마음껏 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여러분 일터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부분들에 여러분들이 마음껏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많은 것을 나누어서가 아니라 그 작은 것이랄지라도 우리가 말 한마디를 나눌 때에도 이것을 다른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칭찬의 메시지 한마디가 우리를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오늘 교회가 하나 되는 한 몸과 한 뜻이 되는 교회의 특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신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그 기쁜 일을 더 기쁘게 여기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오늘 바나바를 사도행전 11장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장 2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오늘 본문에는 사실 바나바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지만 수많은 바나바가 있었다는 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때에 어느 한 사람의 바나바만 필요한 게 아니라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나바처럼 살아낼 때에 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삿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모두 바나바처럼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도 바나바가 되고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바나바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바나바처럼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찬양하죠.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오신 하나님 아버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 모두 가운데에 임하여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위험한 일이 우리에게 닥쳐도 위협과 경고와 어려운 일이 닥칠 때라도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우리 이삭교회가 더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더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사랑 성도들의 일상을 인하여서 예수의 복음이, 예수의 주 되심이,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를 인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믿지 않는 이들에게 존귀함받게 하시고 사랑받게 하시고 칭찬받게 하셔서 예수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성도들 가족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건강과 그들의 나누는 모든 삶이 복된 나눔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와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 주님께서 불담으로 막아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의해서 오직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또 예수의 증인으로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